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내 마음의 찬양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넉넉히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우리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보기인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해 깊이 나눠볼 거예요. 지아 자매님, 마리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탄절에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고요. 또 따뜻하고 순정적인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믿음과 순종,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삶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성경과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 성경 속에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 지하자매님 읽어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 장면 정말 신기해요. 평범한 시골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오다니요.
맞아요. 갈릴리 나사렛은 작은 시골 동네였고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진짜 특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네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는 주목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외적인 것보다 중심을 더 잘 가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의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근데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당시에는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 큰 수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가족도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순종했네요.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감정이 따라주는 순간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또 불안 속에서도 말씀을 붙든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이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네요.
맞아요.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죠.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있었다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맞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받는 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잠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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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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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그곳에 있었는지 물으시며 그 장면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찬송가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장면 속에 있었다고 상상하며 들으니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그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순종했던 마리아였네요.
맞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겸손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마리아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마리아를 아시고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 전체를 순종과 인내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한 마리아처럼 저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북조선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의 방송을 준비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견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뜻은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걸으며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의 네 번째 의미인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요 머리로 인정하고 악모하여 존귀와 경외와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존귀와 경외와 예배가 완전하다라는 것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위엄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한 위격과 직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위엄과 영광을 덧입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에 관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해볼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며 동일한 권세를 지니신다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그에게 베풀어진 은사들의 숫자와 탁월함에 있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그의 인성이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이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 자신을 천사들과 사람들의 주로, 창조함을 받은 만물들의 주로 선포하는 것이다. 넷째, 성부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그의 나라와 온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며 특히 그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만유의 주요 머리로 인정받으시고 찬송받으시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도신경의 주목의 의미가. 그 다음 성령도 성부와 동등하시지 않냐. 그렇다면 그분께서도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살펴봤어요.
네, 성령께서도 성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 주시며 통치자이심으로 동등하신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부의 우편에 앉는 일은 그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래서 그분께서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라는 이 이유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성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는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간접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존재와 사역으로 볼 때 성자께서 성령보다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앞서시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성자만 앉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교회의 머리고 왕이시지 않았냐. 성부의 우편에 앉으신 일은 그가 하늘에 오르신 일보다 이전에 있었다,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반론을 살펴봤었어요.
네,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시요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의 중보자 직분에서 언제나,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직에서 높아지신 상태에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그 영광이 완성되는 일, 하늘에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직을 생하는 일은 그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오르신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반론도 있었는데 어땠나요?
네,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보좌에 앉을 것이지만 많은 신하들이 왕 가까이 앉을 수 있어도 오직 수상만이 왕이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위엄으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우편에 항상 앉아 계셨는가라는 오신문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등한 권세로 다스리시고 또 그것은 동등한 존귀와 영광을 가지셨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신격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문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도 그분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보자의 직분을 부여받으셨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도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중보자의 직분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걸 이제 그 직분을 시행하고 계셨죠.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보자 직분의 시행, 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리스도는 그때 올라가서 그때부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인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기간 동안에는 그분의 신격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인성에서 그분의 신성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그의 신성에 따라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분이 높아지셨다는 것은 전에 소유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그때 비로소 그 신격에 첨가시켰다거나 그 신격이 더 능력 있고 더 영광스러워졌다. 그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분의 신격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웠죠. 그분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사람 앞에서 선포하신 것뿐입니다. 반론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는 어디에나 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으로 그는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건데.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네. 우편에 있는 자도 그러하려면 그 존재도 신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인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반론은 결론의 전제에서 너무 비약되어 너무 이제 과장되어 있다라는 네,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난주 했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새로 배울 내용은 51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1문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비롯되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유익은 무엇인가를 열매는 무엇인가로 바꾼 건데 뭘까요? 뭐냐면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직의 모든 은덕들이겠죠. 거기서 나오는 싹 다예요.
네.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사무엘 형제님께서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네.
제일 먼저 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아무래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맺은 열매 중 첫 번째겠죠.
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원수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 교회의 원수들을 배척하시고 멸망시키신 것, 교회가 영광을 입게 된 것, 이것들도 그것의 열매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이 열매들은 그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사 간구하심으로 성부께서 그의 간구하심과 덕성과 힘으로 인해 어떤 것이라도 그분이 간구하시는 것은 거부하지 않으시죠. 모두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고귀한 위로를 얻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우리의 왕이시요 머리시요 우리의 형제이신 그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아버지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베푸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나 영광을 입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 등 하늘의 은사들을 베푸실 것이며 또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머리로서 시행하시는 직분 때문에는 물론이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의 형제적인 사랑 때문에도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등 의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보존하실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17장 24절이 지금 이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에 관한 이 조목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극히 신적인 위엄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택한 자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며 또한 그가 그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성부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가 금생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마귀와 그의 모든 수족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과 그가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51문을 마쳤습니다. 짧았죠? 5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네.
상당히 많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낮아지심, 높아지심, 영광을 받으심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다시 이제 오시는 내용에 관해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끝, 종말,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52문에서 다루게 될 이 조문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또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이 셋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이 셋 중에 마지막 심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그것,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 심판이 없다면 재림, 세상의 끝, 이것을 생각해 볼 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52문의 작은 주제들은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세 가지를 다 포함하죠. 종말, 뭐 재림. 조금 많은데 작은 주제들을 사무엘 형제님 그래도 읽어주실까요?
네. 1번 과연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인가? 2번 마지막 심판이란 과연 무엇인가? 3번 누가 심판을 할 것인가? 4번 그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시는가? 5번 그는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6번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7번 그 심판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8번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 9번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10번 그 심판을 기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1번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심판의 때를 분명히 알리지 않으셨는가? 12번 그 심판은 왜 연기되고 있는가? 13번 그 심판을 사모할 수도 있는가? 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52문의 첫 번째 작은 주제인 과연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인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종말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해서 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친구들이 적지 않거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조목 이것을 사무령제님 친구들처럼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헛된 이야기 그거 말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 뭐 빈정되고 조롱하는 거죠.
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볼까요?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네. 예전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태도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혼자서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인지 혹은 언제 그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으니까 최후 심판을 믿을 수도 믿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리무중. 뭐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철학,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마지막에 대한 이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으로는 뭐 마지막 심판이 있어. 이걸 완전히 분명하게 뭐 있어도 못하고 없어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있다 없다 최후 심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물론 철학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미한 빛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은 하죠. 착하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좋게 돼. 나쁘게 된 사람들은 나쁘게 돼. 또 이 땅에 태어난 건 어떤 나쁜 것과 비참한 것들을 당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뭔가 성경에 있는 빛이 희미하게 비친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은 뭐 막연하게나마 말하기는 하죠.
결국 그렇다면 이 최후 심판의 교리의 확실성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있냐 없냐 따지고 싶으면 철학을 따져서도 안 되고 사람들끼리 의논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 그래서 철학을 그나마 이제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철학을 이 신학 성경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분명하게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인 계시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만이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최후 심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학이 이 복음의 교리가 제시하는 최후 심판 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면서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선언들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 최후 심판이 있네.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용감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내용의 몇 절 앞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장 9절과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심판을 베푼다라고 되어 있죠. 네. 세상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인용한 에녹의 예언도 이와 비슷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그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역시 사람을 심판하사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46절은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와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글들에도 최후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역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뭐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까지 계속해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심판은 없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 책까지 쭉 읽어봤지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볼 때 세상은 심판이 있구나. 자, 신학, 이 복음의 교리가 제시하는 최후 심판의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을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친히 영원전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죠. 불변하시죠.
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작정, 어떤 목적, 계획은 어떨까요? 예, 역시 변경되지 않아요. 에스겔 37장의 내용, 어떤 작정과 이루심, 37장 11절 13절에서 그와 같은 것, 최후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실리기도 하죠.
네,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그것을 통해 그 일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최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후 심판이 정말 있느냐? 있다.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해 생각해 볼 때 정말 있네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그것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통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어떤 주장,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래 오해하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한 다음에 일곱 명의 남자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그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죠. 신학이 제시하는 최후 심판의 네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 생각해 볼 때 최후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예, 선한 자들이 완전히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완전히 못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서는 그대로 되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실 내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또 모든 경건한 자들,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 위로를 얻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5절도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의인이 계속 고난받고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생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그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 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